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북이와 그 토끼의 달리기 경기 얘기 아시죠? 근데 토끼가 졌잖아요. 그래서 토끼가 열받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누가 똑똑하고 문을 두들깁니다. 그래가지고 토끼가 나가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랬더니 달팽이가 자신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씩 웃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웃냐 그랬더니 너 거북이한테 졌다며 막 그러면서 놀리는 거예요. 이 달팽이가.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토끼가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1년이 지났어요. 1년 동안 죽어라고 토끼는 달리기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북이한테 우리 한번 또 붙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또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토끼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또 똑똑하고 노크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어봤더니 그 1년 전에 자기가 뻥찼던 달팽이가 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또 나 놀리려고 왔지 그랬더니 달팽이가 뭐라 그랬냐면 너 지금 나를 발로 찼냐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달팽이가 왔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오늘 말씀은 그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삶을 사면서도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여정의 전쟁이 있고 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도 하고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승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맨날 당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스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킬이 없으면 실력이 없으면 늘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다음에 이 토끼처럼 막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분을 삭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의 여정에서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 또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후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의 여정 가운데 일을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방됐다는 그런 기쁨도 잠깐이었어요. 나가자마자 홍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막 기뻐했는데 좀 가니까 수르광해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신광야에 있는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그들의 여정은 여러분 더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고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했다고 행복이 자동으로 걸어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또한 회사에 합격했다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모든 것이 잘되고 탄탄대로로 승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항상 꽃길만 걷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좌절할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홍해가 다가올 수도 있고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여러분 메마른 광야가 나오기도 합니다. 기대했던 물도 나오지 않고요. 물이 나오는데 그것이 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실 물이 없어서 모두 다 죽기 일보지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놓이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것은 바로 그 얘기였습니다. 이들이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이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출애굽기 17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호렙샘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아 이제 목마름이 해소돼서 한시름 놓았다라고 하고 있는 그 시기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이제 물을 마시고 이젠 살았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바로 아말렉이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기간의 여행으로 또 물이 없어서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이 이제 간신히 물을 먹고 회복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여러분 이들이 공격을 한 것입니다. 좀 비겁하죠. 근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항상 그런 식입니다. 우리가 막 건강하고 우리가 막 잘 될 때 사단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서 조금 벗어나 있거나 아니면 회의가 있거나 아니면 열정이 식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세상과 교회에 한 발씩 놓고 그냥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시기에 있으면 다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 고통을 받게 하고 또 병으로 고통을 받게 하고요. 인간적인 갈등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이 고통을 받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힘든 부분을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원래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탈출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돼서 나왔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벽돌을 굽고요. 노예 생활한 사람들이었지 전쟁하는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군사훈련이나 아니면 군대를 가지고 어떤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차라리 농사 짓고 목축하고 이런 것에 더 그 익숙한 사람들이지 군사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구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적들과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싸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황당한 얘기입니다.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군대를 만들어서 싸워본 것도 없고 무기라 그래봤자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근데 싸우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세는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그렇게 황당한 그 이야기인데도 모세의 말대로 순종해서 아말렉과 싸웠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의 매형이었던 훌은 12절을 보시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을 들어주는 일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하루 종일 여러분 모세의 손을 드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야 저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작은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 작은 일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라는 것을 주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말씀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순종이 없으면 아무리 그게 말이 안 되더라도 말씀의 순종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작은 힘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면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힘이라도 그 힘이 합쳐지면 여러분 큰 힘이 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힘이라도 순종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작은 힘이라도 협력할 때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다 합쳐져서 더 큰 것이 큰 힘을 나타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을 우리가 맡았을 때, 작은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합쳐져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큰 힘을 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1이 2가 안 되고 10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힘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같은 그런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뭐 특별하게 두 사람밖에 했는데 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동역자 두 명의 한 가정입니다. 부부예요. 그 사람만 있어도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그들의 정말 그 힘, 그들의 작은 힘을 붙잡고 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목회자의 손을 잡아주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사의 손을 잡아주는 여러분 굳건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서장과 셀리더의 손을 잡아주는 동역자들의 손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고요. 개개인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교회가 그렇게 해서 부흥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아내의 손을 붙잡아주는 남편과 남편의 일하는 남편의 손을 붙잡아주는 아내,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는 부모의 그 기도가 있을 때 그 가정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세대는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영적 전쟁을 하며 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상치도 못하게 정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처럼 정말 우리의 건강을 정말 위협하는 그런 장애물 같은 것들, 가난, 억압, 관계의 문제들, 환경들, 신앙의 장애물들 여러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게 돼야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항상 그것에 걸려서 거기에 종로를 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부딪히면 항상 신앙을 접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의 문제, 어떤 환경의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 여기에 여러분 부딪혔을 때 여러분이 거기서 여러분의 신앙을 접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매번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영적 전쟁은 승리하지 못하면 종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리해야만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작은 힘이라도 순종하여 합칠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싸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역사 그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실제로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지휘하는 여호수아 정도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사람들 뭐 들고 있었을까요? 농기구 들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11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거는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략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병사들과 함께 사력을 다해서 죽으라고 싸우고 있는데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와 군사들의 어떤 무기나 어떤 용맹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러분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전장에서 밑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기면 자신들이 잘해서 이기는 걸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까이에서 모세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있던 아르가훌은 정말 이 신기한 전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때 당시 건강한 사람도요 이 손 들고 있으라 그러면 오래 못 버팁니다. 근데 80세 대신 이 모세가 어떻게 이걸 오랜 동안 손을 들고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손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밀립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아론과 우리 12절을 보시면 바위를 가져다가 모세를 우선 앉힙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해가 지도록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붙들어 올렸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사람들은 아마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무기도 변변치 않고 전쟁도 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말이 되지 않죠. 또 이 사람들은 전쟁으로 지쳐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이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전쟁할 때 손을 들면 어떤 의미입니까? 항복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는 이 전투에서 전쟁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손을 듭니다. 그러니까 아말렉할 때 나 항복하겠다고 손을 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손을 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이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분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요.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믿음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미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하면 실패한다는 걸 알 그 40년 동안 경험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정말 그 당시 가장 훌륭한 학문과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결국은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학문, 그가 갖고 있는 지식, 그 모든 것이 그를 정말 위대한 지도자를 만든 게 아니라 살인자와 도망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경험합니다. 아, 이걸로는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구나. 이미 홍해에서 마라라는 곳에서 신광야에서 이미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손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하나님만 의지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승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는 여러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손을 든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역대하나 뭐 시편 28전이나 15대 전서를 보시면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단순히 손을 들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표현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서 그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기도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뭘로 이기겠어요?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데 주먹 쥐고 싸우시겠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기도로밖에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보이니까 맨날 추적에 맞고 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의 여파로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까? 제가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에게 하루 진짜 설교하다 보면 옆으로 좀 빠지잖아요. 한참 빠져가지고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노회 안에 있는 세 개의 여러분 있는데 그 시찰이 있는데 그 시찰에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시찰에만 여러분 세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말씀드리면 세 개의 노회 그 시찰 중에 노회 안에 있는 시찰 중에 그 한 시찰에서 세 개가 닫았단 말이에요. 다른 시찰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단순히 한 노회에서만 거의 9개에서 10개가 닫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노회가 하나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많죠. 그 노회로 평균을 잡았을 때 한 여러분 디나미네이션에서 교단에서만 여러분 1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 교단에서만. 그렇다고 KPC의 교단만 미국에 있냐? 그거 아니거든요. 수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시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요. 만 개의 교회가 닫았답니다. 문을 닫았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성도님들이 죄송하지만 게을러지셔가지고 너무나도 신앙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 여파로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큰 타격을 입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사람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세속주의는요, 교회의 신본주의 가치들을 세상의 가치들로 여러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섬기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끝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 구원의 전도와 세계 선교의 사명들을 어떻게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길 수 있냐는 것입니다. 답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혼자의 기도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유대민족이 모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갈 것이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나와 함께 금식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자고 얘기합니다. 혼자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녀는 그렇게 해서 같이 금식하고 기도해서 히브리 민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순례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마귀가 열심히 교회를 공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례자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저 교회는 시험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서 저렇게 마귀들이 난리를 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수많은 성도님들이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또 길을 가던 중에 마귀들이 교회 지붕에서 열심히 낮잠을 자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들어가 봤더니 야, 저 교회는 조용히 기도하는 교회인가 보다 라고 들어가 봤더니 몇 안에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 졸고요. 자고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었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사단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열심히 공격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면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힘든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가 늘어서 기도하려고 하면요, 저희 교회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 생겼으니까 그만둬야 될까요? 아니죠.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능력으로 여러분 교회가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식으면요, 믿음이 식는 것입니다. 기도가 식으면 열심히 여러분 식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식으면 가정이 흔들립니다. 지금 뭐 별일 없는 것 같지요?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기도가 식으면 사단의 유혹도 거세집니다. 기도가 식으면 여러분 교회가 침체됩니다. 기도가 그치면 사명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서 말씀하셔서 뭐라 그랬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제가 수요일부터 설교 드렸죠. 여러분, 사무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길을 쉬지 않는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기도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갔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고요. 권능을 받고 그들은 증인되는 삶을 살며 승리하였습니다. 뭐하고 있으라 그런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죠. 기도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자신을 볼 수 있게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릎 꿇어야 합니다. 나오셔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셔서 정말 잘 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방 만드셨어요? 집에? 어떠한 한 장소를 정말 아무것도 없이 온전한 기도의 장소로 만드시고 기도하신다면 예,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몇 분이나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전에 나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났습니다. 승리로 끝나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승리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승리의 진정한 이유를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이 전쟁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서 기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훈으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할 모든 전쟁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만 실제 전쟁에서도 이긴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말씀했어요. 이미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리더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랬습니다. 아예 머릿속에 박혀서 잊지 않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전쟁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 승리의 비결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모세가 기도할 때 승리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마음 깊이 새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으로의 가나안 정복 전쟁도 그렇게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 후반부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말렉에 대해서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서 이기시게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쳐서 계속적인 승리를 보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너희가 기도하면 계속해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모세가 뭘 합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감사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어느 군대든지 어느 그 왕들이 자기를 상징하는 깃발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이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주셨지요. 단합된 힘도 모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 긍휼로 그들은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6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리라 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무엘하 8장이나 역대상 4장을 보시면 다윗을 통해서 또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뭐라고요?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인생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훈련이 잘 되고 정말 포악한 유목민이라고 불렀던 아말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들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모세가 80세 노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모세의 지팡이도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80세 노구도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그런 그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면 그들의 기도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후레의 일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별거 아닌 작은 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손을 들어주는 작은 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뭘 해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을 여러분이 순종하고 행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런 생각 드시죠? 아,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기도가 필요할까?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영어예배부 사역을 할 때, 유영호 회중 사역할 때입니다. 개척을 해서 참 힘들었어요, 사역이. 너무 정말 회의가 오고 내가 이걸 왜 했을까? 그냥 큰 교회에서 오라 그럴 때 갔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막 후회도 되고 낙심도 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그때 영어예배에 나오고 있던 그 회중 중에 한 명이 경찰이었습니다. 그 형제 이름이 이제 앨런이라는 형제인데 경찰이야. 경찰인데 갑자기 전화를 해요. 그 둘이 언둘인데 그래서 야 너 저기 둘이 아니냐 그랬더니 지금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티켓을 하나 끊어가지고 그 정도나 다 시간이 남았는데 그 시간이 남으면 꼭 큐티 책을 제가 그때 이제 나눠줘서 보고 있는데 그 읽는데요. 그게 이제 하루 루틴 중에 하는데 읽고 있는데 그 읽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꾸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우 너무 고맙다고 그랬더니 뭔진 모르지만 목사님 힘내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저한테는 그게 위로가 된 거예요. 그 순간에 너무 낙심하고 회의가 많았는데 그렇게 전화를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그 형제가 저한테 짜투리 시간에 정말 티켓 하나 끊고 그 서류 정리하고 몇 분 남는 시간에 저한테 1분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1분 통화 때문에 제가 사역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다른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고백하며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영적 전쟁터에서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거대한 그 영적 전쟁 적 앞에서 우리는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처럼 조약돌 몇 개, 돌팔매질살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섭게 굴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여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상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이고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에서 주님께서 싸워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2차 대전에 참가했던 어떤 한 군인이 낙오가 돼서 혼자서 열심히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후에 아군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어쨌든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꽁꽁 숨어 있었어요. 아군을 만나니까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상황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 아군이 소식을 전해주는데 전쟁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의 승리로 끝났고 지금은 숨어서 저항하는 남은 적군들과의 전투를 치르는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숨어있던 군인은 정말 전쟁에 정확한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었고 기뻐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을 하며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 전쟁은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님이 승리한 전쟁입니다. 믿으십니까? 승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쟁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남은 잔당들을 소탕하는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격렬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권세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사단을 대적하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전쟁은 승리로 끝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그 잔당만 상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뒤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정말 신앙의 발목을 잡는 적들이 많습니다. 뭐 정말 애굽같이 그렇죠? 또한 가나안을 향해 전진한 이스라엘을 막고 있었던 광야 또 아말렉 같은 그런 적들이 우리 삶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약점을 사단은 공격할 것이고요. 우리가 피곤할 때 공격할 것이고요. 몸이 병들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공격할 것이고요.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자신이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요. 우리의 선한 목적과 꿈을 여러분 깨뜨리는 적들은 항상 우리의 주위에 있습니다. 또한 불신앙이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묻지 못하게 하고요. 의심하게 하고요. 무기력하게 하고요. 회의를 갖게 하고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게으름, 탐욕,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 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못하게 만드는 것도 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격에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고요. 원망과 불평만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정말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단은 여러분 그것을 잃기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느헤미야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힘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 아무 그 방어하는 것 없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안일해질 때 우리는 공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전쟁을 승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여호와의 니시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깃발 아래로 모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전쟁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말 우리를 승리를 위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모여야 될 여호와 니시의 기념비는 세워졌습니다. 그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 영적 전쟁을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못한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포기하시겠어요? 아니면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승리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게을러지고 안일해졌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붙잡으십시오. 보는 것에 유스터 되지 마시고 섬기고 드리십시오. 그것이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